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찾고 거처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재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이 거처할 곳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좀 가난하여 동전 한 푼도 없어서 동량해야 하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음식을 찾고 거처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거처를 얻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식당 주인을 기쁘게 해줄 그런 돈이 있습니다. 음식과 거처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동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 사람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신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의 외식에 반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는 분명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칭의 교리는 항상 그 반대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 많은 교회도 동일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쟁이 생기는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미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괴로워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오직 은혜에 의한 칭의 교리를 영적인 로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를 주신다면 누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최선의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독교를 위한 좋은 광고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행하지 않고 때때로 기독교에 대해 묻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슬픈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폭로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죄가 없거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증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는 언제나 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가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공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추가하여 이 공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제안하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추가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칭의와 이 성화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체 삶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참여하는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닙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라고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항하여 고소에 대한 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고소하는 그 고소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요 문제 중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의 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고소는 오직 은혜를 얻게 되기를 구함에 있어서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처럼 완고한 죄인들이 되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의식적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전 시대에 이렇게 산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따르는 많은 회신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집단으로 연합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먹고 교제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죄인들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대적자를 향해서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연합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한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범죄한 것이 아니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전 구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안디옥에 있는 일부 다른 유대 교회 회원들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에서 어떻게 물러났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7장 19절에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해야만 합니까? 이 식물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식물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두고 식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르네오 집으로 가려고 요청받기 전에 배가 고팠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받은 환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 친구들과 먹으라고 명령했을 때 과연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신 것인가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방인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먹고 교제하는 것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느냐 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의식의 율법을 강요하거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동물을 먹었다라고 말해서 지금 죄가 됩니까? 우리가 레위 시대에 부정한 그 짐승을 먹었다라고 말해서 지금 죄가 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대적자들과 논쟁함에 있어서 수비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헐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율법 체제에 무너진 후에 다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자신을 범법함자 즉 율법 파괴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요구하고 의식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위해 은혜를 버림으로써 외식하게 되었고 죄인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점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율법을 준수하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의 엄격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한 외적인 순종은 너무나 엄격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순종 때문에 바울을 흠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행위를 근거하여 바울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적인 의와 연관하여 자신이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갔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보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그는 외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 완전과 외적 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그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순종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표준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율법을 표준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목표에서 약간 빗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동안 율법의 그 요구를 완화시키거나 그 형벌을 위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바울은 정죄받아 마땅한 흠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바울은 지옥에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와 비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의 흠이성과 선행을 통하여 스스로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삶을 사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율법은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과 불이 섞이려고 한다면 충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이 섞이려고 한다면 충돌하게 됩니다. 물과 불은 서로 보완합니다. 복음과 율법도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울터신경 3장 4장 5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율법의 불충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성의 빛에 관한 이러한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십계명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범죄가 점점 더 깨닫게 할지라도 십계명은 사람에게 이 비참에서 벗어날 힘을 주거나 치료책을 지적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범죄자들은 저주 아래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열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율법의 이 열 계명을 완성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다 완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안에서 범죄한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도울터신경 다음 조항에서 복음의 필요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주 예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율법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삶에서 우리의 목적은 규칙 혹은 조항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한 율법과 우리와 관련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의 허물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죄 없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의롭다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주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방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그의 언어로 매우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나를 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매우 개인적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경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종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 말을 지지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의 증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정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모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죄하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 당신의 피로 그 값이 치루어졌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책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예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는 옆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서 있는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물러나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나는 물러나 있고 그리스도는 그 앞에 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의 어느 순간에 피고인석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그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서서히 물러나서 이제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고 우리는 이제 방청석에서 그것을 구경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증인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경꾼 되어져 방청객이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정에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했는지 말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옛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우리가 그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증의의 은혜는 기억하지만 성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순히 정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형시키어 우리의 전 전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반역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용서를 제공해 주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아래에 있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형을 보장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진지한 바람이 우리 마음에 생겨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거듭거듭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를 그렇게 만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에 대해 기록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바리새인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를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두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접착되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붙어있는 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착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삶을 산 것처럼 되고 우리가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은 것처럼 됩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장사되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에서 기록합니다.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에 심오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과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모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서 사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교육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문제나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나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두신 그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즉 내 몸은 내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두라.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이 마치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시대의 죄된 정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 신들을 토론할 때 우리는 돈이나 재산이나 스포츠나 유흥이나 만욕 등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주 무거운 신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라고 하는 신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판단,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탐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돈을 가지면 나는 아무런 다른 제약이 필요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자아도취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죽었다라고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아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사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이해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입니까?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평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자유는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의 원함이나 나의 바람이나 나의 평가에 지배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음식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만족대로 살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혀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하셨다면 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괴롭히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악된 삶의 방식을 조장하는 것을 기소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요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면 왜 선하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가 도덕적인 삶을 사도록 사람들을 격려하는 위험한 교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교리가 단순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세례에서 우리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식이 정인이 되는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문답 제26절에서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몸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영혼의 부정함 곧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칭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우리는 칭의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리문답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겨진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삶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진술함으로 우리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할례당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자신의 논의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관점을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음식의 율법을 준수하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자들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혹은 오늘 우리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매주 두 번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참된 말씀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홈스쿨링에 간다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외적인 품이 있는 삶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함께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리스도께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승천의 현장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확실히 죄인들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들이 자신을 위해 행해야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사형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율법으로 순종합니다. 단순히 이 말은 감사하기 위하여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들만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이전의 모습은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을 두고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태어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전에 쫓던 모든 나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진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일에 자유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것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그것이 나의 어떤 짐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짐은 이전에 죽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고 이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롭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징의 교리를 공격받습니다. 그렇게 쉽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처럼 느껴지지 않니? 힘들지 않니? 고통스럽지 않니? 그것은 억압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이전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졌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이 자유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400 5장 하십니다.